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옥화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옥화 집사님의 인사를 들으시면 우리 마중 식구들이 너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한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마중 식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옥화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다시 이렇게 쭉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게 정말 네, 저에게 가장 강하게 오고 있는 네, 사도행전을 하면서 네,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되고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전체 세계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그것이 정말 강하게 와서 저도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네, 더 가깝게 네, 의논하게 네.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역사 내내 네. 한 사람 한 사람 그 증인들의 행진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부탁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집사님도 그 증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마중 식구들이 사도행전 들으시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읽고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사도행전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선교사님은 본인이 선교하시던 이야기를 모두 선교 일기를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장, 그분의
네.
여행 기록이 모두 네. 자료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네.
마치 정말 읽으면 사도행전 29장을 읽는 것처럼 그분이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디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헌금을 했는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저도 조금 읽게 됐는데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도 우리 마중 식구들의 일상도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아, 네.
걸어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복음의 행진이 베드로와 빌립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복음은 매우 정치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은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진짜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다른 왕이 없다. 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의 수많은 신상과 신전 앞에서도 본질적이지 않은 어떤 신들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이고 우주적이고 역사적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율법 의 지식이나 어떤 것도 영원한 진리, 영원한 힘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들이 경험해왔던 로마 제국의 황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황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먼저 자신을 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황제는 백성이 황제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백성을 섬기십니다. 네. 섬기시는 왕이시고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의 상태와 관계와 정반대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어린 양의 약함과 낮음, 겸손함과 희생으로 그리고 취약함으로 낮아지심으로 백성을 섬기는 발을 닦아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왕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섬기는 구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뒤집어진, 네. 뒤엎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포에 담겨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왕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나라,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길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왕이다 라고 하실 때 네. 너희가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지만 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다. 네.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섬기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고 뭐 주님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십일조를 하고 우리가 다양한 주님을 섬기는 행동들을 하는데 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왕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으면 네.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중 식구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섬김으로 왕이 되셨다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라고 하고 그 어린 양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왕은 큰 소리 내고 네. 통치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그분을 따르는데 죽기까지 나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왕이구나.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는 네. 그러면 다스리고 통치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심도 결국은
네,
이 예수님의 왕 되심과 같이 우리도 만물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왕권을 상속받은 것이
네.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네.
몸으로서의 통치권,
네.
상속 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네.
기존의 세계관, 뭐 대통령 또는 주석 또는
네.
뭐 왕, 황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네.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예수님 왕이시다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네.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왕이라고 하는 주님의 세계관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교회에서도 어떤 그렇게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될수록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죽기까지 내 앞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됐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위대한 사도로 추앙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네.
핍박과 고난의 현장으로 경계를 넘어서 부흥하고 성공하는 교회의 장로로 사도로 안주하지
네.
않고 그들은 경계를 넘어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리로 끝없이 나아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감옥에 갇혀서 죽고 그랬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아는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두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위대한 왕으로 대관식을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그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나면 예수님이 그 끝에서 결국은 짜잔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변화산에 다 제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하도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팔아서 감옥에 가두어서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열심 당원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넘겨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그가 팔아넘겼던 것이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이 오히려 합당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네.
결국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제국은 실패했구나라는 절망감에 좌절감에 자살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라
네.
저 왕을 통해서 내가 세우고 싶은 나의 왕국을 내가 가장 편안한 왕국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왕국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모든 것이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나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가룟유다의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의 왕국을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투사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목사의 제국이 되기도 하고 어느 집안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가 원하는 그들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 통제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를 쫓아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교만한 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어린 양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약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하 집사님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관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읽어주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요, 음행의 도시인 고린도에 내려온 바울에게 유대인 신자 아굴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는 나 혼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 도시를, 그 가정을, 그 만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먼저 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은 혼자 고린도에 도착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서 내 손을 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 이것을 느끼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사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간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것처럼 마게도냐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하십니다. 황제가 박해하고 추방해서 사도 바울은 이동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살기 어린 대적자들의 공격 그리고 비방에 시달리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실 많은 백성을 위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혼자가 있고 그랬기에 음란한 항구 도시에서 18개월 동안이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바울한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은 정말 말씀에 매인 채 그렇게 나아갔네요. 그러면서 바울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울은 옛날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말씀을 맡았던 자가 말씀을 재해석하고
네.
그리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명받고 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마땅히 그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천막 짓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업을 갖고서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왕이신 그리스도로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껏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바울의 증거를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새로운 선교 본부로 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장과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보기에 아 여기는 열매가 잘 맺히겠구나 하는 그런 자리로 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대상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더 보태거나 빠짐없이 전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하는 거네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결과가 어떨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핍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봐요.
네. 10절에 보면 고린도 총독인 갈리오의 행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여 그를 해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의 합법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했던 고린도 총독의 오해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교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네.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여러 가지 분파, 교파들이 네. 있었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로마 제국을 뒤엎을 만한 다윗 왕과 같이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통치의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믿는 유대교가 있었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네.
그들을 나자레네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 총독의 오해 때문에 그들은 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자발적인 나시린 서원을 종료하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시린 서원이요? 그게 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레위 지파들 네. 중에서 제사장이
네.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또는 네. 제사장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세 가지 규칙을 지키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죽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신을 만지지 않고 죽은
네.
동물을 만지지 않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나시린의 서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약속의 증거로 네. 머리나 수염을 자르지 않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요. 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 네. 있잖아요. 네. 뭐 좋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영화를 좋아하는 네네.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쁨이 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서원하고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또는 평생이든 서원을 하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시린처럼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는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의 율법적인 어떤 면에서는 그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서원을 네. 종료하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이런 율법적인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네. 머리를 깎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연한 다짐에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헌신이 나온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네, 예수를 믿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약해진 것 같아요.
네. 바울의 열심과 갈망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어야겠지요. 네. 멈출 수 없는 바울의 일행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행하며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아주 잠시만 머물고 떠나면서도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우호적인 이웃들을 얻습니다. 에베소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울은 다시 방문하겠다고 여지를 남기고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정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도 상황을 예측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동행의 과정인 것 같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향과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겐그리아 에베소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마중 식구들과도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코 꺼진 적이 없는 성령님의 횃불이 시대와 세대를 건너서 전해지고 전달됩니다. 그 횃불은 지금은 주옥하 집사님이 들고 계시고 우리 마중 식구들이 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옥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눈에 안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그 일들을 잘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북조선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마중 식구들에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함께
함께 하고 계신 성령님을 믿고 느끼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향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사라자면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희 지난주에 기도라는 걸 가지고 좀 나눴었잖아요. 네네, 제가 네. 지난 한 주간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인간이고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막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그 마음이 뭐였냐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었던 주였는데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저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매일 매 순간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아멘. 이대로 네. 방송 마쳐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향이자매는 또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지난주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직 그렇게까지 더 뜨거워졌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그래도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들었던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계속 생각한다고 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또 우리 진지하게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모습과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기억나시죠?
네, 목사님.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나 세례를 받았던 장소인 요단강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줬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네, 향이나미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주면서 기도가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족보에 관한 말씀이 흥미로웠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족보가 나왔다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이런 족보가 나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그 후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디로 나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광야로 나가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하고 있죠?
성령에게 이끌러 가셨다고 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이 이끌어 광야로 내보내셨네요?
네, 잘 발견했어요. 앞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인정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건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광야에 나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받으신 시험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진맥진하게 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40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누가는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이 과거 출애굽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지 아시나요?
4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육신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에 놓으시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런 마귀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하고 있죠?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으로 만듦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걸로 배를 채워봐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마귀는 기적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몹시 굶주려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굶길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너를 배부르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떡을 주면 아버지인 거고 떡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그런 시험을 종종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부족한 게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원망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눈앞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문제에서 넘어졌던 거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문제로 넘어졌던 건가요?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후 그 후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바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던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지 못했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간단하게 이기십니다. 자, 여기에서 신명기 말씀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은 먹을 걸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배부르게 해주었는가 안 해주었는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본인은 피로를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통해 본인이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증명된다는 게 마음에 와닿네요. 저도 그런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적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마귀의 말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응수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시내산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내산의 사건이 어떤 사건을 말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예배하면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까지 갈라서 건너게 하셨는데 왜 그 시간도 못 기다렸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예배했던 거고요.
너무 이기적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구원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시험을 마귀가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천하만국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출애굽기 말씀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연관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연관성이 보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귀는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또 이끌고 갑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광야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리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시나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던 사건 아닌가요?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있네요. 자, 이것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백성들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말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바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드리겠지만 만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 계신다. 우리는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자기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걸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백성들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너를 땅에 살포시 내려준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지 않겠냐. 결국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으라라고 하고 있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무리바 사건을 재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응수하셨는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에크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험하다라는 뜻과 함께 동시에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워놓은 기준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응답하시면 섬겨드릴 만한 분, 인정해드릴 만한 분으로 여기고 반대로 너희들의 기준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본인을 증명하지 않으면 섬길 필요가 없는 분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겸손히 섬겨야 할 분이지 감히 우리가 증명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마귀의 시험에 번번이 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서 믿어드릴지 말지를 결정할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온전히 순정함으로 따라가야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자 모습인 거죠.
알지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의 의지와 힘만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때 들려졌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이러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마귀의 시험에 계속 지고 넘어졌지만 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네요.
네, 아주 좋은 결단입니다. 자, 그러한 결단이 중요한 게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무찌르셨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흔들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겠다는 말로 들려요.
네, 맞아요. 자, 마귀가 예수님도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는 오죽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마귀의 위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먹는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라자면 어땠나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엄청 시험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감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렇게 시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시험이 많이 왔었어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런데 저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할까. 사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승리해야겠다 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향희 자매는 어땠어요?
저도 사라 자매님과 같은 생각이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더욱더 저를 내려놓고 순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끊이지 않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출발점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한 주 동안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도